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12일 월요일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갈라디아서와 구약 에스겔서입니다.
3장.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이여, 도대체 누가 여러분을 홀렸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눈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분으로 생생하게 보여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대답을 듣고 싶은 것이 꼭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성령의 힘으로 시작한 일을 이제 와서 인간의 힘으로 이루려 하다니 여러분은 그렇게도 어리석습니까?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한 것이 다 쓸데없는 일이었습니까?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기쁜 소식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받아주셨다라는 성경 말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도 믿음을 보시고 받아주실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그 기쁜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율법책에 쓰여 있는 것을 꾸준히 다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에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는다 라고 쓰여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스스로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해주셨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이방 사람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예를 한 가지 들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계약을 맺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계약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고 나면 누구도 그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 다른 내용을 덧붙일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은 여러 사람을 가르치는 자손들에게 라고 말하지 않고 내 자손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단 한 사람을 뜻하고 그 한 사람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에 맺으신 계약을 무효로 만들 수도 없고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을 없었던 일로 할 수도 없습니다. 만일 상속이 율법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약속에서 오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선물로 거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주셨을까요? 율법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올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계약에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계약과 율법 사이에는 그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하여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고 모세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재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재자는 한 사람이 혼자 스스로 일을 하려 할 때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실 때에는 중재자 없이 당신이 직접 맺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어긋난다는 뜻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법을 근거로 하여 사람들을 받아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 세상이 죄의 세력 아래에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는 단 한 가지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한 길이 보이기까지 우리는 율법에 매인 죄수들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길이 드러나기까지 우리는 율법의 감시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엄한 보호자였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한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믿음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이라는 보호자의 감시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 사람과 그리스도 사람 사이에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노예와 자유인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아무런 구별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에 따라 상속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야.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에스겔서 제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외치시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게까지 들렸다. 이 성읍을 바랄 사람들아, 각자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가까이 나아오너라. 그러자 여섯 사람이 북쪽으로 향한 윗문 길에서 오는데 각자가 부수는 연장을 손에 들고 있었으며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은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는 서기관의 먹통을 차고 있었다. 그들이 들어와서 노수로 만든 제단 곁에 섰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까지 머물러 있던 그룹에서 떠올라 성전 문지방으로 옮겨갔다. 그는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통을 찬 그 사람을 부르셨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저 성읍 가운데로 곧 예루살렘으로 두루 돌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겨운 일 때문에 슬퍼하고 신음하는 사람들의 이마에 표를 그려놓아라. 또 그는 내가 드는 앞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저 사람의 뒤를 따라 성읍 가운데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쳐서 죽여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가엽게 여기지도 말아라. 노인과 젊은이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들을 다 죽여 없어라. 그러나 이마에 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아라. 너희는 이제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여라. 그러자 그들은 성전 앞에 서 있던 장로들부터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가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라. 모든 뜰을 시체로 가득 채워라. 이제 나가보아라. 그러자 그들이 성읍 가운데로 나가서 사람들을 죽였다. 살육이 계속되는 동안 나는 혼자 거기에 있었다. 나는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부르짖으며 아뢰었다. 주 하나님, 예루살렘에다가 이렇듯 주님의 진노를 쏟으시다니,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친히 다 멸하실 작정입니까? 그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너무나 크고 땅은 피로 가득 차 있고 이 성읍은 불법으로 꽉 차 있다. 그들은 내가 이 땅을 버렸으며 쳐다보지도 않는다는 말이나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며 가엾게 여기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들의 행실을 따라서 그들의 머리 위에 그대로 갚아줄 뿐이다. 그런데 모시 옷을 입고 허리에 먹통을 찬 사람이 와서 보고하였다. 주님께서 저에게 명하신 대로 제가 다 수행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나그네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선물을 누린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은 믿음의 사람들은 먼저 받은 바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는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 은혜 받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은 자신의 행한 일들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받은 은혜를 알고 가져올 은혜에 온전히 초점을 맞추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즉 미래의 완전한 구원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에 대한 경계로 은혜를 입은 우리가 어떤 자세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이루어진 은혜의 삶을 증거하고 그러한 삶은 주님의 재림에 완성될 것을 증거하심으로써 하늘에 합당한 우리의 삶을 당부하는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4절에서 16절 말씀 중심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라는 당부입니다. 신앙하는 사람들의 변화는 분명합니다. 그 기준이 뚜렷하고 모습이 분명해야 합니다. 사실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나 어울리는 낱말이고 사람에게는 사용하기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감히 이 말을 사람에게도 쓰면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명령하신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서 11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삶을 살라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의 죄악의 세상에서 예수도의 피를 지불하고 사주셨고 이런 입장에서 뒤에 가서 다루게 되겠지만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를 욕되게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문제는 부정적인 경계를 주십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14절에 이전 알지 못할 때는 두말할 필요 없이 주님을 알기 전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때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옛사람은 이미 물속에 장사 지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죽어버린 과거의 삶이 여전하다면 그것은 전혀 영적이지 않은 겁니다. 그 성별의 목표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5절에 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이시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삼을 수 없기 때문에 보이는 예수도를 모범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이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6절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르지 않은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적어도 세상 속에서도 기도를 본받으려고 경건을 연습하며 애쓰며 기도하며 성경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을 주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하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비록 이 땅에서 성결이 완전해지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에베소서 4장 13절에 바울 사도의 목표는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로는 17절 말씀 중심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아라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절대로 겉모양, 외모로 취하시지 않으시지만 그러나 모든 행동은 그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대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안팎을 다 살피시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가까이 지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섬길 것입니다. 세상의 나그네는 역시 사람들을 의식하지만 천국을 가는 나그네는 늘 위를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절대적인 공의의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참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세상의 것들에 유혹될 때마다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를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8절, 19절 말씀 중심으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보는 사람들은 사람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삶의 원인이 첫 조상 아담으로부터 유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 저주에 쇠사슬이 끊긴 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 가능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사람이 자유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의 가치인 금이나 은 같은 유한한 것으로 된 것이 아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삽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이 그래도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 어둠의 마지막 시대에 많은 부분에서 속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것이 아니면 모두 가짜입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했는데 심지어 구원의 약속조차도 하늘에서 주신 것이 아닌 사람들이 그럴싸하게 짜맞춘 것들에 기대를 걸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에서 자유하고 지혜로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하시려고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저주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허물투성이인 세상, 뒤집어 놓고 봐도 바르지 않고 돌려놓고 봐도 온전할 수 없는 이 삐뚤어진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세상에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가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리게 하셔서 그 거룩한 피의 가치로 우리를 절망의 유전, 저주의 유전, 슬픔의 유전에서 끌어내 주셨습니다. 그 희생 때문에 우리가 살고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천성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로 값을 치르고 산 생명들이 되었다면 삶의 이유도 목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오늘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께서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은혜는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은혜에 살고 또 은혜를 받으며 살고 은혜를 인하여 살지만 그게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6절인데 믿음의 사람들이 진정한 은혜는 아직 미래적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순간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의 극치가 될 것입니다. 또 이것이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의 삶을 살아라 하는 격려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만 주신 약속이요. 이 약속 때문에 신앙하는 사람들은 상황과 조건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행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시 이 예수도에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라는 자세의 삶도 같이 당부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구별된 삶과 경외하는 삶을 당부했지만 사실 이 말씀의 맨 앞에 위치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공동번역이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이집트를 빠져나가기 위하여 유월절 양을 모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보는 모습과 일반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면서 가져올 은혜를 기다리는 두 번째 자세는 근신하며 낳는 당부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했고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역시 같은 경계를 주고 있습니다. 미래의 온전한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다시 오심의 때를 기대하는 것으로 또 다른 소망을 삼는 천국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과 함께 모든 인류를 위하여 은혜를 가져오시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고 증거하는 삶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조롱의 대상이 아니라 소망이 되어야만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번 시간의 주제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 이야기가 시작되는 첫 부분부터 연구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처음 나오는 책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란 시작이란 뜻입니다. 성경의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여기서 태초에 하나님 이렇게 시작하는 구절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기정의 사실로 간주하는 것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초월적 존재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성경의 모든 저자도 일반 지능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태여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데 지면을 할애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9편 1절에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라고 말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가 언제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에 관하여 억측하는 것도 헛된 일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서 보아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천지, 곧 하늘과 땅은 창조의 첫째 날에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셨을 때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땅이 이런 상태에 놓여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후 어느 때인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들어 낮과 밤을 지으셨습니다. 둘째 날에는 하늘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그 후 천체를 지으시고 모든 동물과 식물들을 각 종류대로 창조하여 이것들을 각기 그 종류대로 번식하게 하셨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하시던 일을 마치고 쉬셨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 있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깊이 잠들게 한 후 갈빗대 하나를 남자에게서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자를 지어 아담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담은 그 여자가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므로 그를 하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초의 부부에게 동산을 지키는 책임을 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뱀이 와서 하와에게 그 나무 열매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하와는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 열매를 따먹은 후 아담에게도 그것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선악을 구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최초의 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김으로써 죄를 짓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에서는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란 법을 어기는 걸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벌로 그들을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여자에게는 해산하는 고통을 주었고 남자에게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먹을 것을 찾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비참한 형벌은 인류에게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후부터 지금까지 에녹과 엘리야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육체적인 죽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은 영적 죽음입니다. 영적 죽음은 하나님과 격리되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죄진 날부터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담의 죄나 부모의 죄를 이어받은 것은 아닙니다. 죄에 빠지기 쉬운 연약성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 그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죄인 죄를 각기 스스로 하나님께 대답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집인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죄를 구속해 줄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우리가 차차 자세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가인과 아벨 두 형제를 낳았습니다. 어느 날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홧김에 그를 죽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살인입니다. 가인은 그의 죄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외에도 많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담과 하와 부부가 자녀를 많이 두었다는 것은 창세기 5장 4절과 5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구절을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과 하와 후손이 자기들끼리 결혼해서 번성하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땅 위에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죄악의 길을 걸으며 살아온 것 외에는 그 후 얼마 동안에 대해서는 성경에 거의 기록된 바가 없습니다. 그 시대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길어서 오래 살았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은 무드셀라인데 969년을 살았습니다. 아담도 930년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땅 위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면서 사람들은 죄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노아라고 하는 의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서 그를 가르쳐 의를 전포한 노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크기와 규모 등을 자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이 지시한 설계도로 따랐듯이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분부하시는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방주가 완성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정결한 짐승은 7쌍씩,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방주에 넣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종종 사람들은 방주가 좁아서 어떻게 그 많은 종류대로 동물을 넣을 수 있었을까라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방주는 길이가 300큐빗이고 넓이가 50큐빗이며 높이가 3층이나 되는 큰 배였습니다. 여기서 큐빗은 고대 오리엔트에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온 길이의 단위입니다. 그 어원은 팔꿈치라는 뜻인데 팔을 뻗었을 때 팔꿈치에서 가운데 손가락 끝까지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방주는 1만 5천 톤 이상 되는 큰 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세 아들 샘, 함, 야벳과 세 며느리가 방주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비가 오기 시작하더니 40일이나 계속되었습니다. 온 세상은 물에 잠겨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방주에 들어가 있던 노아의 여덟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노아 홍수는 세례에 대한 예표였습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노아의 이야기로 비유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물은 땅 위에 150일이나 가득 넘쳤습니다. 그 후 그 물이 차츰 줄어 마침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1년 10일 만에 노아의 여덟 식구가 방주에서 나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후 하나님은 다시는 땅 위의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 표시로 공중에 무지개를 세우셨습니다. 노아의 홍수로 성경의 첫 번째 시대인 홍수까지 역사가 끝납니다. 이 시대를 보통 홍수전 시대라고 부르고 그 후를 홍수 시대라고 합니다. 홍수 후에 노아의 후손은 다시 흩어지는 일을 당할까 두려워 하늘까지 닿을 수 있는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서로 말이 통할 수 없도록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각기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야벳의 자손들은 북으로 가게 됐는데 유럽과 미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그 후손들일 것입니다. 함의 자손은 가나안과 애굽과 기타 지방에 정주하게 되었습니다. 샘은 유대민족을 포함한 샘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샘 족속의 후손입니다. 오늘은 창세기에 나오는 천지창조와 인간의 타락, 그리고 노아 홍수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경에 나오는 족장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 맘, 내 몸, 내 생각, 내 영, 주 다스려 주소서. 사로 드리니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